출애굽기 163번 메시지. 복합적인 관율이 예표된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 첫 번째. 우리는 복합적인 관유가 복합적인 그 영의 예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의 두 메시지에서 우리는 먼저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을 살펴보고 다음에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영의 성분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문맥을 살펴본다면 요한이 적 그리스도를 다루면서 기름 부음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은 분명하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9절에서 요한은 계속하여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 다음에 20절에서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에 관한 요한의 말이 적 그리스도를 경고하는 그의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여러 이단들이 기어들어왔을 때 쓰여졌습니다. 이 이단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가 신성한 분이심을 인정하나 그분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 이단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으나 신성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은 아니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적인 학파들은 두 극단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라는 단어는 물론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계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역대로 많은 위대한 교사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셨으나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되신 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즉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은 출애굽기 30장의 복합적인 관유로 예표된 기름 부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들의 기름 부음은 출애굽기 30장의 관유의 예표를 근원으로 하는 표시입니다. 기름 부음은 복합적인 관유, 즉 많은 성분들을 담고 있는 관유입니다. 근본 성분은 감람기름입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관유의 간단한 예로 오늘날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인트의 주성분은 기름이며 이 기름에 다른 성분들이 첨가됩니다. 같은 원칙으로 복합적인 관유를 만들기 위하여 감람기름에 네 가지 향품들이 첨가됩니다. 이 복합적인 관유는 감람기름에 네 가지 향품들이 섞여져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 복합적인 모든 성분들을 알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복합적인 관유의 예표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복합적인 그 영이며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하는 생명주는 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의 성분들을 이해한다면 복합적인 그 영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 영의 기능은 우리에게 기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이 기름 부음에 관하여 말하는 까닭입니다.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들. 유일하신 하나님, 감람기름 한 흰. 복합적인 그 영을 조성하는 성분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분은 감람기름 자체와 감람기름의 양, 즉 한 흰으로 상징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양의 측정이 있어서 한 흰은 온전한 단위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흰은 16온스의 온전한 단위인 한 파운드에 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흰은 온전한 단위를 의미하는 히브리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의 감람기름 한 흰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복합적인 관유의 주성분인 감람기름 한 흰은 복합적인 그 영의 근본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해는 논리적이고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유대인들처럼 단순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신약의 온전한 계시에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다만 신성의 한 성분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여러 요소가 섞여지셨기 때문입니다. 복합적인 관유를 만들기 위하여 감람기름의 향품들을 섞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감람기름은 한 성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향품들이 배합되고 복합된 후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성분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 성분을 가진 복합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성분들 중 하나는 주성분인 기름이고 복합된 다른 성분들은 네 가지 향품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 성분만을 가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신약은 복합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과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계됩니다. 이 복합되는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의 영은 이제 더 이상 한 성분만을 가진 그 영이 아닙니다. 이제 그분은 복합적인 그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은 여전히 주성분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성분인 한 분 하나님은 감람기름 한 흰으로 예표됩니다.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영, 네 가지 향품의 양의 세 단위. 복합적인 그 영에서 우리는 또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그 영을 봅니다. 아마 당신은 복합적인 관유에서 어떻게 삼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관유에서 삼일 하나님은 네 가지 향품의 양의 세 단위로 예표되셨습니다. 복합적인 관유에는 500세겔의 모략, 각기 250세겔씩의 육개와 창포, 500세겔의 계피가 있습니다. 네 가지 향품이지만 양의 측면에서 볼 때 모두 500세겔의 세 단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삼일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위는 500세겔의 모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500세겔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50세겔은 육개이고 250세겔은 창포입니다. 세 번째 500세겔은 계피입니다. 두 번째 단위, 즉 중간의 단위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두 번째 분인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못 박히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신격의 삼일성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언급될 때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복수입니다. 이것은 삼일성을 암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암시입니다. 그러나 물론 삼일성에 대한 명확한 계시는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위임을 주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분명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우리는 신격의 세 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신격의 삼일성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그 영과 그분의 관계를 정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주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요구가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오랫동안 보아왔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아, 내가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 다음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적어도 아들과 아버지에 관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과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상 이 질문의 대답은 그들 사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실제의 영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의 영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올 것이다. 그가 너희 안에 거하러 올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올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은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나를 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이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위임을 받기 수주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앞에 구절에서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침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미 아버지와 그 영에 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삼일성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계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세 분이나 이름은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들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이름으로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삼일성을 계시합니다. 각 503개씩 세 단위로 된 관유로 되돌아와서 절반으로 나누어진 중간 단위를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놓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503개의 두 번째 단위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아들을 의미하는 중간 단위가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 503개의 세 단위가 삼일성을 의미한다는 강한 암시입니다. 첫 번째 단위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두 번째 단위는 십자가 위에서 나누어지고 죽음에 놓인 아들을 의미하고 세 번째 단위는 그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향품의 양의 세 단위는 삼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 단위에 관하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하늘에 속한 언어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식물의 생명의 내 향품, 복합적인 그 영의 성분에 있어서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나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복합적인 관유리에 펴진 복합적인 그 영의 한 성분이라는 것을 들을 때 여기에는 사람에 관한 것이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복합적인 관유의 한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식물의 생명인 네 가지 향품으로 내표되어 있다는 것이 그 답입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에스겔과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네 생물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네 생물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 중에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생물 중에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이끄는 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피조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사람은 네 가지 향품으로 상징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된 신약의 두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5절은 주님이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간단히 언급한 말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이시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장사되기 전까지, 즉 그분이 성육신 되신 동안에만 사람이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그분은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도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결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고 구속주이며 부활하신 후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한 형제는 그리스도의 높여짐에 관한 다음의 찬송을 처음 불렀을 때 그가 얼마나 놀랐는가를 나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에 관 쓰셨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죽으신 인자 예수, 몸을 갖고 다시 살아 승천한 사람일세. 보라,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영광의 관 쓰셨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이셨다고 말하는 이 찬송가로 인해 너무나 놀랐다고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으나 보좌 위에 주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이시고 여전히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사람이시라는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가 오늘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육신 되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사람이셨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재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